오늘은 믿음의 전원을 켜고 채널을 맞추라. 그런 좀 현대적인 얘기를,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믿음의 전원을 켜고 채널을 맞추라.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고 때로는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복음은 아니죠. 근데 성경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또 구약에도 복음의 얘기들이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복음이 비춰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복음에는 이러면서 나오죠. 이제 차츰차츰 이제 더 알려드릴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더 알 텐데, 사실은 복음은 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든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의죠. 자,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하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얻는 걸 말합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 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행동이에요.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왜? 우리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길이 제시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이런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내용을 또 얘기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것을 갈라디아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 시대에는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내가 주인데 나 말고 다른 주가 있다고? 그놈 누구야? 그놈을 고백하는 놈들 다 죽여.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핍박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써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같은 성경을 써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것은 방해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유대인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된 거였어요. 같은 성경을 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는 인정 안 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예수를 모른 척하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시한 거예요.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두렵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걸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막 읽어요. 그리고 구약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약의 관점도 있고 신약의 관점도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구약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잘 아는 거죠. 자, 영접한다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 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의미도 들어가요. 받아들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구분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어기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생명을 자꾸 먹어. 죽음의 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온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어가. 계속 믿어.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믿고 지금 안 믿지 않잖아요? 계속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조예라고 하지요. 조예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속성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뭐뭐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 과거 시제입니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몰라요. 못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동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받았어요. 왜? 요 생명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조의 생명 안에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로 좀 빼난 내용을 다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생명은 어떤, 또 이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복이에요. 생명을 주는 복. 병을 없애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 와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생명이 최고 위의 생명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이 수준을 따지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이미 와 있어요. 생명이 와 있는데 이 생명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영향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했던 일들, 또 십자가를 졌던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복음에 들어가는 요소인데 그 요소 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엄청 두들게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붓고 난리였어요.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맞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건강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능력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 병이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 몸에 나 통증도 느껴요. 그러니 아니 목사님은 치유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통증도 있고 의사도 진단해서 뭐 무슨 병 몇 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치유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치유를 우리 몸이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어요. 이 영생 안에는 뭐예요? 건강과 부요와 승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위가 뭐라고요? 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단계가 혼이라고요. 그 밑에 단계가 뭐예요? 몸이에요. 근데 영에는 이 생명이 와 있는데 혼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내 혼이 영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주장하면 내 몸에 그 생명이 흘러가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요 과정을. 아니, 물론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요. 그걸 선포해요. 그래서 내 영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들이 내 혼이 그대로 인정하니까, 순종하니까 내 몸으로 영향력이 와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 진단을 받고 몸에 통증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 안에 와 있는 생명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 흘러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뭐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정도만 우리가 인식했지. 이렇게 안에 생명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 권능의 역사, 우리를 부요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걸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주신 치유가 있는데, 생명이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몸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말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나 두통이나 암이나 에이즈나 모든 뭐 코로나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꼼짝 못해요. 왜? 그건 죽음의 역사인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부활의 생명이 왔는데 못 이기죠.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생명의 열매가 뭐예요? 죽음의 그 결과가 감기, 두통, 암, 에이즈 뭐 이런 거잖아요. 질병들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겼어. 그러면 그 죽음에 따라오는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다 생명 안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거든요. 자,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다고요? 치유의 은혜를 입었어요. 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진리를 깨달으면 질병에서 이제 자유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근데 요 믿음의 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기름 부음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하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이렇게 성전에 써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피를 발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정결케 해요.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케 하고 이걸 하나님에 봉헌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어떻습니까?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구약의 그림자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개념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결케 하셨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성령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도 돼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사를 따서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시기예요? 구약 시기예요. 구약의 관점입니다. 왜?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저위에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도우러. 자, 신약은 어떻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구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뭐 이러면서 불이 섣불 자르듯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임하셔서 적군을 몰아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소서 이런 의미로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가. 자, 그런데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양에도 있어요. 그렇죠? 찬양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 내게 회복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요 시편 51편의 내용 가사를 인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구약식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뿐이에요? 이사야보다 한참 뒤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옛날 내용하고 부딪혀. 그럼 어느 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옛날과 하고 그 이후에 약속하고 어느 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틀리면 서로 부딪히면 최근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것이 옛날 얘기고 우리는 이걸 초점을 두고 믿어야 된다고 해요. 이 약속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요,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요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이것이 더 진보된 건데 뒤에 것을 따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어떤 것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그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최근 거 버리고 구약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사는 안 들으면서. 그거는 깨닫는데 이런 거는 또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뭐 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는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는 그걸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군에 갔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기 꽃갱이 하나 주고 삽 하나 주고 간 나무 해와 이렇게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 어떻게든지 꽃갱이로 혹은 그 삽으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면 그냥 어쩌든지 만들어내야 돼. 그게 군대였어요. 예전에.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다 줘야 돼. 다 주고 하라 해야 돼. 안 주고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해요. 예, 세대가 벌써 달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 보기에 이치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 뭘 장비를 주고 하라 해야지. 이게 딱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대식 장비들이 많아. 그럼 그걸로 해야지. 쌩 고생을 시키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모든 지혜 있는 분이 우리 보고 뭘 하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가 만들어서 해. 너가 능력을 생기게 해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뭐를 명령할 때는 뭐라고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서 줘놓고 하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명령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걸 믿으라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까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어요.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 기름 부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능히 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말해. 그걸 이미 받았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미 기름을 부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역량도 우리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능력을 주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을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라고요? 구약식의 기도였다고요. 근데 신약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저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존재 안 존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나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놨으니 믿고 선포해,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나에겐 이미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신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문제지. 왜? 하나님은 다 줬는데 못 받아먹어. 그건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잘못 준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줬어요.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기쁨, 평안,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 짜증, 원망, 또 낙심 뭐 이런 것만 느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저런 은혜들이 있어요.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어디든 방송 전파가 와요. 오지요? 예. 근데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전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저 부엌에 보면 이동통신 3개사 전파가 계속 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핸드폰이 잘 돼요. 예. 예전에 잘 안 됐던가 봐요. 그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이동통신 전파가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전화해도 돼. 자,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 안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를 꽂고 TV를 켠 다음에 채널을 맞추면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파가 온 거는 아니에요. 늘 와 있었어요. 늘 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전기 넣고 채널 맞추니까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전파처럼 은혜를 계속 부어요.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파에 믿음의 코드를 꽂고 채널을 맞추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은혜는 항상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아니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니엘 때 이렇게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는데 오늘날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막 그래요. 자, 우리 도시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뚫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좌우에 계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운행 안 했어요. 다만 어떤 선지자에게만 운행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다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통치가 있고 어떤 데는 통치가 없느냐? 그거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통치가 있고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은 통치가 없어요. 그게 개념 차이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요. 천장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생명이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세요. 예전에는 성령이 오셨만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이미 지점을 설치해서 와 계세요. 여러분, 저기 한국은행 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됩니까? 아니요, 요 대구도 한국은행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점이 개설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움직이셨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송신기 걱정하지 말고 수신기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고 안 되니까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방송을 안 보냈냐고. 그리고 방송국에다가 뭐라 그래요? 빨리 전기 넣어서 방송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뭐라 할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왜 치유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요? 방송국에다가 왜 전파 안 보냈냐고 전화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송 시스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24시간 계속 치유의 은혜를 부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 못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돼요. 자, 배워가야 되는데 근데 뭐든지 여러분 배워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있어요.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배워가면 내 것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배워가는 시작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하나님 왜 치유 안 하십니까? 안 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하나님은 이미 치유의 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복음과 함께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직 받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대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이 세대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께서 일하셔서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같이 가고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이런 식의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린 더 열정이 많고 막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 당신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알게 하소서. 요게 요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요약입니다. 뭐라고요?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요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요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사랑이 없어.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마음 눈. 자, 마음 눈은 뭐예요? 요 머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말해요. 중심을 말하는데요. 자. 자, 제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요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바르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한 계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렇게 하는 것은 신약적인 기도예요. 신약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혜 계시형이 운행하셔서 그들이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냐? 아니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줬지요. 그렇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아직 거기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 소리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편지 쓰면서 뭐라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깨달아 아는 그 기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과 기쁨, 평안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어느 영역이에요? 생명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 우리가 낙심하여 우울할 때도요,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행복하며 항상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우리 혼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영은 어떻다고요? 영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혼이 문제인 거예요. 혼이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순응하면 되는데 순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왜 혼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환경, 낙심, 좌절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근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천국이지 뭐예요. 근데 이게 안 비춰지는 거지.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다 비교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영적인 눈이 싹 열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할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해요. 왜? 그 사람들은 뭐 잘해봐야 50년, 뭐 100년 그 정도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내 개인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구약식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아이고 저 육신적인 사람 그러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린 좀 고상한 사람 생각해. 그런데 방식은 다 뭐예요? 구약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7절이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랬어요. 이미요,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영에다가. 알렸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 뜻을 비밀을 알렸는데, 요게 16, 17절에 바울이 기도한 건데 이 지혜와 분별력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제 기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데 이게 열려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놨는데 사람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걸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혹은 혼의 눈을 열어서 마음 눈, 혼의 눈을 열어서 영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의 부르심이요? 나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감각을 줬어요. 오감을 줬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줬어요. 뭐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영으로 교제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교제했어요. 믿음으로. 오감은 뭐예요? 봐야만 믿어요. 근데 영적인 건 뭐예요? 그냥 알아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자, 창조 때 그들은 다섯 가지 감각이인 여섯 번째 감각, 제가 표현하면 믿음이 주어졌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믿고 명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공룡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아주 난폭한 짐승들 많은데 아주 등치 큰 놈 많은데 아담이 한마디 하면요. 들었어요. 짐승들이 들었어요. 그 말을. 순종했어요. 왜? 아담이 통치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아담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요 여섯 번째 요 감각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다섯 가지 오감이 등장한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물리적인 실체만 보고 인정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전에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아담의 후예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아, 들어도 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스르의 군대에 둘러 있었어요. 포위당해 있었어요. 뭐 그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뛰어들어오면서 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랬어요. 왜?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게 보인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지. 놀래 기절하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종을 축복해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어요.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엘리사와 이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이 갑자기요. 조금 전에 벌벌 떨다가 갑자기 평안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 봤거든요. 예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가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오! 하면서 놀란 거죠.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오감으로 보는 세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따라가야 돼요. 물론 오감도 따라가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감도 따라가야 되지만 더 위의 감각이 뭐예요? 믿음의 감각이에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죽는다 해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즐겁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별 의미가 없죠. 믿는 의미가.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던 일에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행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돌아갔고요. 점점 어두워졌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은 보는 것에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영역을 인식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안 믿을 때는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줬고 능력을 줬고 신령한 복을 다 줬고 이런 것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요. 다시 원래 아담이 회복한 그 기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영의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눈이 우리 열렸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 돌아가야 승리하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길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타락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단지를 알고 사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고지 곧대로 하셔.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나는 못해 실패 의식이 있는 거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장래를 생각하면 걱정돼.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이 회복되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열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체적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너 일이고 내가 널 부른 거는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시키는 거야. 내가 능력을 부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 유업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요. 삐리비리하고 좀 그래요. 이럽니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걸 깨닫고 있으면요. 힘이 나고요. 이제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면.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나 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당도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뭐 했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예요.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것을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와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안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요? 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항상 기쁨과 평안과 승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었단 말인가요? 그때 가서 확인하면 이미 지난 거죠. 후회 막심하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생명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생명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 그리고 그걸 계속 내게 주입하고 되뇌이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